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헬로 뷰티풀 앤 나폴리타노 지음 성우 김자연 읽음 괜찮은 성적과 농구 선수로의 가능성 덕분에 윌리엄은 디비전 1 농구 프로그램이 있는 몇몇 대학에서 장학금을 제안받았다. 장학금을 받아서 다행이었다. 부모님은 윌리엄의 대학 학비를 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또 장학생이 된다는 것은 농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윌리엄은 보스턴을 떠나고 싶었는데 보스턴 중심지에서 145km 이상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습하고 더운 남부는 윌리엄을 초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다. 1978년 8월 말, 윌리엄은 기차역에서 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아버지와 악수했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면서 부모님을 두 번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고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자신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대학에 들어가서 시간표를 짤 때 윌리엄은 역사 수업에 끌렸다. 그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드문드문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사에 답이 있을 것 같았다. 역사는 여러 사건을 들여다보고 패턴을 찾는 학문이었다.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저 일이 일어난다. 완전히 무작위적인 사건은 하나도 없었고 따라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저격 사건을 세계대전과 연결할 수 있었다. 대학 생활은 너무 새로워서 예측이 불가능했다. 윌리엄은 북적이는 기숙사 복도를 지나갈 때면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손을 내미는 흥분한 학생들 사이에서 균형감을 찾으려 했었다. 그는 하루를 몇 시간씩 나눠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농구 코트에서 연습하고 수업에 들어갔다. 각각의 장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윌리엄은 강의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공책을 폈고 교수가 말을 시작하면 마음이 놓이면서 몸이 가라앉았다. 윌리엄은 수업에서 다른 학생을 알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유럽사 세미나를 들을 때 줄리아 파다바노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듯했고 질문을 퍼부어서 교수. 둥글게 뭉친 커다란 손수건을 한 손에 든 나이 많은 영국인을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줄리아는 환한 얼굴을 감싸는 길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커튼처럼 흔들며 이런 질문을 했다. 교수님,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클레멘타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녀가 처칠의 주요 고문이었던 것은 사실 아닌가요? 아니면 전쟁 당시의 암호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시기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실제 예를 보고 싶어요. 윌리엄은 수업 시간에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고 면담 시간도 활용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는 학생의 역할은 입을 닫고 지식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었다. 윌리엄은 곱슬머리 여학생에 대해 교수와 의견이 같았다. 즉, 자주 끼어들어서 질문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비록 윌리엄에게도 흥미로운 질문인 경우가 많았지만 말이다. 진지한 수업이라는 직무는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고 교수가 말로 이루어진 카펫을 신중하게 펼쳐 지혜를 전달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그 직무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처럼 구멍을 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 그 여학생이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어서 윌리엄은 깜짝 놀랐다. 안녕, 내 이름은 줄리아야. 윌리엄이야, 안녕. 그는 목청을 가다듬어야 했다. 아마 그날 처음 한 말이었을 것이다. 여학생이 크고 진지한 눈으로 윌리엄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아 군데군데 벌꿀색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안과 밖이 모두 빛났다. 넌 왜 그렇게 커? 사람들이 윌리엄의 키를 언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가 어딘가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 느꼈고 그때마다 윌리엄은 자기 키가 놀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쪽 공기는 어때? 라는 말을 일주일에 몇 번은 들었다. 하지만 줄리아는 의심스럽다는 듯 이렇게 물었고 그 표정 때문에 윌리엄은 웃었다. 그가 캠퍼스 안뜰을 가로지르다가 멈춰서자 줄리아도 멈췄다. 윌리엄은 웃는 일이 드물었기에 마치 자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깬 것처럼 손바닥이 간질거렸다. 전반적으로 기분 좋게 간지럼을 탈 때의 느낌이었다. 나중에 윌리엄은 이 순간을 돌아보며 바로 이때 줄리아에게 반했음을 알았다.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의 몸이 그녀에게 반했다. 캠퍼스 한가운데에서 바로 그 여자애의 관심이 그의 몸 구석구석으로부터 웃음을 끌어냈다. 머뭇거리는 마음 때문에 지치고 지루한 윌리엄의 몸이 신경과 근육에 불꽃을 일으켜 그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왜 웃어? 줄리아가 말했다. 그가 겨우겨우 웃음을 진정시켰다. 미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가 말했다. 줄리아가 다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 안 나빠. 내가 왜 이렇게 큰지 나도 몰라. 하지만 윌리엄은 자기 의지로 여기까지 컸다고 남몰래 생각했다. 훌륭한 농구선수가 되려면 적어도 190cm는 되어야 했고 윌리엄은 키에 무척 신경을 써서 유전을 극복했다. 나 우리 학교 농구부야. 그러면 적어도 큰 키를 잘 활용하는 셈이네. 줄리아가 말했다. 다음에 경기 보러 가야겠다. 난 원래 스포츠에 별로 관심 없고 학교에서는 수업만 들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당황한 듯 재빨리 덧붙였다.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통학하거든. 줄리아는 윌리엄에게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역사공책에 적으라고 했고 다음 날 밤에 전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 물러갔다. 윌리엄이 그녀에게 반했는지 아닌지는 별로 상관없었다. 캠퍼스 한가운데에서 이 여자애는 두 사람이 사귀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았다. 나중에 줄리아는 몇 주 동안 수업 시간에 윌리엄을 지켜봤다고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남자애들처럼 시럽지도 않고 말이야. 그녀가 말했다. 윌리엄이 줄리아를 만난 후에도 그의 시간과 생각을 대부분 차지한 것은 농구였다. 그는 고등학교 팀에서 최고의 선수였지만 노스웨스턴에서는 최약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이 팀에서는 윌리엄이 특출날 정도로 큰 편도 아니었고 다른 선수들보다 힘이 약했다. 대부분은 몇 년 동안 웨이트리프팅을 했는데 윌리엄은 그런 운동을 해야 하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허둥거렸다. 그는 연습할 때 쉽게 밀쳐지고 넘어졌다. 그래서 연습 전에 체력 단련실에 가기 시작했고 연습이 끝난 뒤에도 농구 코트에 남아 여러 각도에서 슛을 쏘는 연습을 했다. 윌리엄은 늘 배가 고파서 재킷 주머니에 여분의 샌드위치를 가지고 다녔다. 그는 경기가 잘 굴러가도록 꾸준히 일을 하는 글루가이가 자기 역할임을 깨달았다. 재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패스와 슛, 방어 실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쓸모가 있었다. 가장 소중한 기량은 코트에서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농구 IQ는 높은데 점프가 별로야. 코치들이 윌리엄에게 들리는지 모르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느 코치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교내 근로도 해야 했으므로 윌리엄은 체육관에서 하는 일을 골랐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농구를 하려면 그게 편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거대한 체육관 건물 지하 2층 세탁실로 찾아가서 앞으로 머리에 안경을 쓴 빼빼 마른 여자 앞에 섰다.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잘못 왔네. 여기로 가라고 했어. 백인 남학생은 세탁실에 배정되지 않는데. 넌 도서관이나 학생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가야지. 얼른 가. 윌리엄은 길고 좁게 뻗은 세탁실을 보았다. 한쪽 벽에 세탁기 30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고 맞은편에는 건조기 30대가 있었다. 확실히 백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윌리엄이 말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그녀가 다시 고개를 젓자 콧대에 걸쳐진 안경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누군가의 손이 윌리엄의 등을 탁 치더니 낮은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윌리엄이 돌아서자 농구부 신입생이 서 있었다. 켄트라는 힘센 파워 포워드였다. 그의 농구 기술은 윌리엄의 기술과 거의 정반대였다. 즉, 멋지게 덩크슛을 넣고 리바운드를 하고 경기 내내 전속력으로 달리는 뛰어난 운동선수였지만 경기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고 공격권을 계속 빼앗기고 수비 위치를 엉뚱하게 잡았다. 코치는 코트를 뛰어다니는 켄트를 보면서 그의 신체적 잠재력과 빠르고 괴상한 경기력의 불균형 때문에 어질어질한지 자기 머리를 부여잡았다. 어이, 안녕, 켄트가 말했다. 너도 여기서 일해? 괜찮으면 제가 얘한테 요령을 가르쳐 줄게요. 켄트가 험악한 여자를 보며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난 얘가 있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네가 데려가.